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이 실렸을 정도로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책이죠. 이 생텍쥐페리라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가 요즘 가장 힘든 동네죠. 저희 옆 동네인 이 뉴욕에 머물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가 거기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고 어린 왕자가 여행했던 별들과 그의 경험담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 어린 왕자가 방문했던 이별중 다섯 번째 별의 스토리를 오늘 설교의 화두로 삼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방문한 이 다섯 번째 별은 혼자만 살수 있는 아주 조그만 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가로등이 하나가 있고 또그 가로등 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하는 이 점등이는 혼자서만 이 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점등이는 별의 자전 주기에 맞춰서 저녁이 오면 가로등에 불을 켜고 또 아침이 오면 가로등에 불을 끄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별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너무나도 빨리 바뀌어서 점등이는 쉴새 없이 불을 켜고 꺼야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불을 켜고 또 돌아서면 불을 끄는 이 반복적인 모습은 굉장히 보기에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또 피곤한 일이었지만 점등이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는 그를 보면서 이 어린 왕자는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교훈을 하나 찾아보자면 그것은 바로 자기 사명을 인식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맡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이런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명을 알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곳이 반짝이는 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감동적인 별빛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신앙적인 교훈은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또 책을 읽으시고 작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피차가 민망해지는 그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다하는 점등인의 모습과 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켜내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말을 했던 이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흐뭇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부족들도 다 왕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대세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요청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그렇게 순진한 요청이 아닙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다른 대상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고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도저히 우리가 피해 다닐 길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말고 우리 손으로 세우거나 우리 손으로 패할 수 있고 그 눈을 피해서 적당히 딴짓도 할수 있는 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무거운 부담스러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들의 죄악된 습성이 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뻔한 그들의 탐욕스러운 속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가를 이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를 보살피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완벽했고 좋았는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그분이 큰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했는가를 너희들이 잊어버렸느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의 강력한 손에서 빼내어 주시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셔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능히 너희를 구원하신 부족함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 아닌 큰 천둥과 비를 그들 가운데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는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라 이 계절적으로는 천둥과 비를 볼 수 없는 그러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난데없는 큰 우레와 비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는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 그 밀이 다 망치게 생긴 것입니다. 밀이 망치면 그들의 1년 수고와 노력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굶어 죽는 식구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섭고 불안해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께도 이 정도로 충격적이고 분노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게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늘 거역하는 사람들인데 왕이라는 불완전한 인간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세워놓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먼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풍성한 은혜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진노로 두려워하며 기쁨 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려가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헛된 것에 힘을 썼고 영적으로 둔감한 세월을 보냈고 전쟁 때문에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그 다음 13장에서부터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둥과 비라는 대자연의 이변을 눈앞에서 보게 되자 그제야 겁이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히 사무엘에게로 찾아와 자기들의 잘못을 빕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비는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의 본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일입니다. 피조물들의 생각과 지혜가 결코 창조주 하나님과 같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신 것이겠죠. 마치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탕자의 요청을 그 아버지가 들어주셨듯이 그들의 원을 듣고 왕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이 그 아들에게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소원을 결국 들어주었다는 것이 그 아들을 포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졌고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요구와 선택을 통해 결국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그들의 생각에 만족스럽고 안정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그 어떤 왕도 하나님만큼 할 수 없구나. 누구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없고 인도할 수 없구나.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생의 고난, 그 팬데믹의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 맨발로 뛰어나가서 돌아온 그를 안아 다시 아들의 자리,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이지만 그것을 참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무엘은 큰 천둥과 비, 모든 수확물이 다 망가질지 몰라서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들려줍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의 요구에 맞게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어떠한 것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이니 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오직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전히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한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들려줍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선택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칫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의 결정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막 혼자 감탄하는 그런 자기애가 좀 심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너무 만족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언뜻 봐서 그러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 자기의 행동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 때문에 선택하신다라면 그 효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언제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라면 요즘처럼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며 순종하는 삶의 회의가 느껴질 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쳐지는 것이 아닌가, 나의 구원이 내 이런 모습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효력이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자기 선택에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칭찬받을 모습이나 우리의 상태 좋을 때의 모습을 보고 면접 보듯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분께서 기쁘신 가운데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선택하는 것 같은 인생의 과오를 우리가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은 절대 그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런 강력한 관계를 나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비록 우리가 과오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과오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을지라도 너희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결정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니 앞으로 왕이 세워졌다 하여도 그를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너희의 참된 왕, 너희를 기쁨 가운데 부르신 구원의 그 하나님을 오직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기의 결단이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그러한 결심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다라면 그것이 또한 자기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분명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왕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기쁨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과 애끓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있는 것인가, 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어야만 우리의 평안과 구원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그 강한 열정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라면 사무엘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오늘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이 초대교회를 불러서 이 사무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명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거나 천사를 시키시면 더 구원의 일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이 명확하고 간결하고 쉽고 효율적일 텐데 우리같이 유한한 사람들이 뭐 그리 기댈 것이 있고 바랄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불러 함께 동역하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또 구원 얻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엄청 그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 빵을 한 두 쪽을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엄마랑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빵을 만져보았습니다. 보기에는 분명 파스테라였는데 푹신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침대의 매트리스 같은 느낌, 이 빵에게 기대하기 힘든 그런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위에 누워자도 전혀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무언가 엄마와 함께 이루었다라는 성취감, 그리고 아빠에게 그것을 기쁘게 내놓을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있는 지하방까지 그 빵을 가지고 내려온 그 얼굴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저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빵을 만드는데 제빵 기술자가 혼자 했다라면 그 결과물은 더 좋았을 테고 더 훌륭한 조수를 두었다라면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더 세련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충만한 기쁨과 결과물을 얻어냈다라는 그 성취감은 그 일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무엘처럼 불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빼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빼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일과 사역에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영원히 구원받는 그 놀라운 결과물의 기쁨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그 복된 하나님의 일에 오늘 우리와 우리 초대교회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고단함이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와 그 기쁨을 충만히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밝히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구원을 얻고 그들이 부활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삶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과 그 능력을 알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한 우리 인생을 불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죽은 후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직장, 하나님과 자녀들,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세상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반드시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한 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주실 수 있었는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끓는 애정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창조하신 우리를 사탄에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신실하신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선택인가. 탕자처럼 다른 신, 다른 즐거움, 그것을 찾아 아버지를 떠나 달아났지만 인생의 가장 아픈 그곳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를 언제나 달려가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이 세상과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일 감당하는 중보자로 세상과 직장과 이 교회와 세상과 미국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자 사무엘은 자기의 이 중보자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이 중보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내 가정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내 직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직장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는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도를 통해 듣고 내 목적의 삶의 방향을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까지도 이 기도의 범주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과 세상, 교회를 향해 사무엘처럼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가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가대로 설 수 없고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사로 봉사하기 어렵고 뭐 식당의 봉사, 또 주차의 봉사, 수많은 또한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역할을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순장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우리가 아쉽게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오늘 우리를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없고 교회에 모여서 예전처럼 봉사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수정을 요구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어, 아 우리가 순모임을 할 수 없어, 그저 한탄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세우신 그 가정에서 성가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오늘 교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봉사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돌아볼 수 있는 그 마땅한 일을 오늘 우리는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장으로, 장로로, 목회자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에게 부르신 모든 중보자의 역할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의 세우신 그 자리를 어떻게 주님의 자리로 변화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하는 죄를,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그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라면 이 초대교회에는 불이 켜질 수 없습니다. 점등인의 별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수고스럽고 반복적이지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해 주었을 때 그 점등인의 별에 반짝이는 별빛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그래서 별을 통해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이 초대교회라는 별에는 불이 반짝일 수 없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천둥과 비가 임했던 것처럼 뜬금없는 그러한 자연의 재해와 같이도 느껴집니다. 누가 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재해를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소리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우리의 수확물들이 마치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험과 또 고난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왕으로 원하지 않았던가?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화려하게 살아보고자 그렇게 내 삶을 가꾸지 않았던가? 내 맘대로 하나님을 할 수 없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그를 섬기고 그것을 위해 내 인생과 시간을 쏟은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느 그늘에 우리가 쉴 곳을 찾으려 했던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의 자녀들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 어떠한 삶의 수정과 방향과 목적의 수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그 작업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위해 오늘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정지하게 하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떤 666이나 헛된 종말의 사상을 우리에게 막 가져다주고 불어다주는 그런 두려움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열정,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그들의 재앙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한 열정과 구원을 향한 들끓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며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선택하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점등인의 별에 반복적이고 수고스럽지만 여전히 그 불을 켜고 끄는 작업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듣고자 하는 그 점등인과 같은 성실한 삶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소망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불러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왕, 다른 기댈 곳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우레와 비와 같은 코로나를 우리에게 다시 기회로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우상이 아닌 주님만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 누군가를 굳게 세워나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초대교회의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